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영국이 주축이 된 연합군과 그 반대 세력의 중심인 나치 독일, 이 나치 독일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는 프랑스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계속 불리해지기 때문에 연합군 사령부에서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지금까지 역사 이래 가장 큰 그러한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면 그때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에 연합군 총사령관이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전을 보고받고 이제 소위 우리가 그 D-Day라 그러잖아. D-Day, D-Hour. 어느 날, 어느 시에 이 작전을 개시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전 세계의 판도와 또 전쟁의 세계대전의 성패가 달라지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44년 6월 4일을 이제 D-Day로 잡습니다. 근데 이날 잡고 작전 개시를 하려고 하니까 이 파도가 너무 세게 치는 거예요. 해안에 상륙해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취소를 합니다. 또 첩보가 들려오는데 이틀쯤 뒤에는 날씨가 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이 무거운 짐을, 왜냐하면 지휘관은 결단을 해야 되니까 혼자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첩보들을 수집해서 이틀 뒤인 1944년 6월 6일 새벽에 D-Day로, D-Hour로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는 총사령관으로서 많은 지휘관과 그리고 전쟁터로 떠나갈 연합군 병사들을 모아놓고 작전 명령을 하더라면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연설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전의 시간이다. 세계의 모든 자유민들이 승리를 위하여 제군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제군들의 용맹함, 충성스러움, 노련함을 믿는다. 우리는 오로지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행운을 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고 고결한 작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구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듬직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나는 제군들의 용맹함, 충성스러움, 노련함을 믿는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사가 다 때, 타임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 시즌이 있고 타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군사 작전을 감행해도 전부 다 시즌이 있고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즌과 타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 3장 1절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새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과 사건들을 그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엘로힘 하나님. 엘로에다가 복수 전미어 임이 붙어가지고 엘로힘 하면은 삼위일체로 생각하면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시즌과 때에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는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감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걸 계시라 그래요. 지혜와 계시. 왜 이렇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내 친구 되려고 해서 고맙다. 때에 맞게, 시즌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천군 천사들과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총사령관으로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이거는 인류 역사가 아니라 창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창세 이래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날과 그 시, D-Day와 D-Hour는 특급 기밀 보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본질상 하나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로 성자 하나님도 모르도록 해놓았어요. 성령 하나님도 모르도록 해놓았어요. 오직 누구만 안다 했어요? 성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한 특급 기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CIA도 모르고 모사드도 모르고 국정원도 모릅니다. KGB도 모릅니다.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친구 되려고 친해지려고 하면, 친밀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이 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게 제가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닙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답니다. 소리. 이 소리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웃음소리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포스코 비슷해요. 성령님은 주로 우지껀 와지껀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오순절 날만큼은 큰 소리가 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태풍이 불 때 나는 소리. 여러분 소리 내보세요. 어떤 소리인지. 시작. 네, 뱀이 내는 소리 같아요.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초자연적으로 육신의 귀에 들리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의 혀같이 불이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으면 혀같이 갈라지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온 집에 모인 사람들 위에 하나씩 하나씩 모자처럼 요 위에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임하여 있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마가의 집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이 집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마가의 집 다락방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앉아서 거기에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몇 명이냐면 120명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났어요.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5절 이하에는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람의 입, 제자들의 그 마음에 임해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들었던, 성령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지만 주변에 15개 여러분이 본문의 해 아래 보시면 알아요. 지중해 부근에 그리스 로마 그 문화권, 로마 제국 권력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있습니다. 한 700년 전, 한 600년 전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멀리에서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고 지고 나귀 타고 그래가지고 보따리 들고 가는데 이 오순절날 하루만 지키려고 가는 게 아니고 요셉 부스트 같은 분에 하면은 이게 이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 열릴 때는 그 근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10배, 20배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때요? 100만 명, 200만 명 막 이렇게 200만 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도시인데 막 북적북적하겠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개종을 한 이방인들도 좀 몇 명 안 되겠지만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의 권능에 옷 입혀진 제자들이 120명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성령의 말인데 그걸 들었는데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 요즘 유행하는 반응을 하면 이게 무슨 일이고? 세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외국말로 들린 거예요. 대대로 거기 살았어요. 유대인들이지만 외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제일 큰 일은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지요?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에 살아난 거예요. 승천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왕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20명이 그것도 적어도 15개 국어 이상으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 게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해가지고 뭐라고 짓거려대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은 지도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적이나 은사나 설교를 잘하거나 가르치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복음 전거의 삶의 방향성, 움직임이 없이 은사나 환상이나 치유나 축사나 기적이나 공부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되느냐? 거의 대부분 다 변질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생명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려는 이 불타는 마음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우선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권능으로 밀어붙이고 역사하는 분이에요. 이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시즌과 타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더 구체적으로는 시즌과 타임뿐만 아니라 데이, D-Day는 오순절 날이지요. 오순절 날. 그리고 D-Hour는 언제입니까? 시간은.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하필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마가의 집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하던 그 타이밍, 그 아워에 성령이 권능으로 옷 입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서 애굽을 탈출할 때에 새로운 달력,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애굽 바로왕의 사망에 덫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 유월절 어린 양,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가족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잡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의 제물로 준비하는 그 때에, 그 때를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명령을 따라서 그때로부터 지금 3500년이 지났어요. 대략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달력, 이거를 따라 합시다. Holy Calendar, 성력이라 그래요. 이 달력을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리 캘린더, 이 천국의 달력 시스템에는요,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이게 영원한 절기라고. 이 절기가 잘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홀리 캘린더예요. 그러면 이 홀리 캘린더 속에, 천국의 달력 시스템 속에 일곱 절기를 여러분 앞으로 자꾸 처음에 지금 들어도 몰라도 돼요. 자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늘 오순절 나오지요? 그 다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걸 몰라도 돼요. 그러나 알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가지고 살펴보면 돼요. 유월절은 뭐냐?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 죄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3일 동안. 그래서 없을 묻자, 죄의 누룩을 상징하는 누룩교자, 절기절자. 그래서 죄의 누룩에 적는 무교절,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죽으시고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의미하는 초실절. 그 다음에 일곱 번의 안식일을 거쳐요. 77이 49 다음에 하루 지난 50일째 희년입니다. 이때 처음 추수한, 처음 추수를 시작하는데 그 햇살 같은 햇보리살이 있습니다. 햇보리를, 보리 알곡을 드리는 의미의 오순절. 오순절 날도 처음 거를 드리는데 이때는 보리를 드려요. 그래서 이방인 보리와, 이방인 보리가 거의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밀 추수가 이제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이 대추수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알려주는 동네방네 전세계 나발을 부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다음에 어때요?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속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속죄절이라고 그래요. 속죄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어디서 열려요? 땅에서 열려요? 공중에서 열려요? 그것을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땅의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이 하루 같은 신혼살림을 사는 초막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전부 다 이 홀리 캐린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 홀리 캐린더를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고 또 그 시즌과 타임을 분별하는데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절기들은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 갈 것이지요.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온전하게 지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창조를 위한 일곱 절기의 시즌과 타임을 따라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흔적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 타이밍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잖아요. 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의 날이에요. 근데 요 오순절의 날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의 날로부터 또 1500년 전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았던 그 날도 홀리 캘린더로 계산해 보니까 오순절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유대 랍비들의 전승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고 자세히 따져보면은 또 구약학자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일곱 바퀴 돌고 나서 무너져를 지어다 뭐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때에 여리고성 왁 하고 무너졌던 그때 그 D-Day가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고 합니다. 또 룻기서 1장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시엄마가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예수님 탄생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날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 하기 위한 성령 강림이에요? 이방인 추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옷 입혀지면서 지금 이게 한국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유한하고 제한적인 높지도 않은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 개인이나 또 역사 일어나는 인간의 흥망성쇠, 또 희로애락, 우리에게는 희로애락, 흥망성쇠로 또는 불행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각자 소견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창조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선의 악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책임 있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걸 우리 하얀 보좌의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앉아가지고 각자가 그 믿음으로 행한 대로 상을 받고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히 인정한다고 네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겸손히 인정하지만 그게 또 우리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입니다. 가업을 이어받은 거, 하나님 아버지의 가업을,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자유의지의 책임 소관이겠다고 하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 12절에는 이런 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our days,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시를, 때를, 시즌을 분별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나라를 어떻게 개선할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지혜의 책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이 시즌과 타임에 합당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요. 미리, 지금 미리 미리 평소 때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성경을 이치를 따져가며 깨알같이 깨달아 지식으로도 잘 정리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이때의 시즌과 타임과 데이와 아워를 잘 분별해서 우리 나를 계수하며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데이와 아워를 중심으로 이 시즌과 때를 잘 분별하여 깨어 미리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함으로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늘 만복을 문을 열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